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리스도, 다윗 같은 렘넌트 우리가 꼭 세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 모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고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다 모든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고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빈손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만의 세계복음화 언약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로 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잡았을 때 현실을 뚫게 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죽음도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그 사명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으로 감당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고요.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요.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신 분은 직장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게 사명이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학교로 이렇게 뭐랄까 전도자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군 현장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붙잡으시고 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요, 예, 구원의 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서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사기꾼을 만날 수가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이 또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나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요. 또 일처리 동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일사천리하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 최고로 우리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 구원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존재.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한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신앙을 또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원에서는요, 첫 번째 다윗의 에서 좀 나왔습니다. 다윗이 누군가 요거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을 최고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다윗.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인가요? 71절에서 네, 72절. 다윗은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이 뭔가? 제가 확인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이 마음의 완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실력이 있다 해야 돼요. 손의 능숙함. 다윗은 믿음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민들과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뭐 악기도 다 했죠. 수금도 잘 탔고요. 그 다음에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을 이기는 그 정도로 양을 잘 쳤다고 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을 통해 왕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죽일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딱 붙잡고 인본주의만 안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인본주의 무서운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장 어디요? 17장 45절 누가 나타나죠? 예,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 다윗이 예, 그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너는 나의 밥이다 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평상시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물맷돌을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이기는 좋은 전문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세계 복음을 해서 믿음과 실력이 있다며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말씀을 누린다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사건이 터진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느 날 나를 높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세계복음 언약 붙잡으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눈멍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을 만나는 그런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탈출을 했다면 세계복음화 못했습니다. 내가 그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믿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응답의 문을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랑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축복을 더해주셨죠.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 7장 2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왕궁보다 더 멋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뭐를 준비했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 후대들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남긴다면 진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꼭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또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또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 같은 렘넌트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후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 아시죠? 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족보를 얘기하죠. 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맞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되자가 이때 내 주께는요 다윗의 주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를 칭하고요. 여기는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를 칭하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언제 그랬나 찾아봤더니 시편 110편 1절에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습니다. 주라는 건 뭐죠? 나의 주인이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칭호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다윗의 후손인데 그러면 다윗이 높은 촌수로 높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그 후손을 보고 또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얘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는 다윗의 후손 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은 그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이건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화감도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깨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 즉슨 다윗은 자기 후손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 있죠? 2절에서 4절.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은 다윗이래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마리아랑 그 청혼인가요? 어쨌든 했어요. 이제 신부로 삼으려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의인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지만 조용히 그 결혼한 그 인연을 끊으려고 딱 했어요. 이거 갖고 이렇게 소문 내지 말고 그때 천사가 와서 왜 마리아가 임신을 했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잉태된 게 아니라 마리아는 택함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족보를 따지면요, 요셉은 그 부모를 계속 위로 위로 올라가면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요, 그 성경학자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따져봤대요. 마리아의 족보도 올라가 봤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지만, 둘 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준주 믿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제 전공이 컴퓨터학과였잖아요. 이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절대 안 됐어요. 말이 돼? 지금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거짓말이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믿고 싶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니까. 이과 알죠? 컴퓨터는 0과 1로 작동을 합니다. 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점이라도 잘못 찍으면 컴퓨터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머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원리로서 오류가다라고 생각되면 절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냐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뭐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 나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영조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쉽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쉽냐? 어떤 게 어려운 거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이 어려운 거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어려운 거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냐?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못 하시겠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깨졌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거를 육신적인 DNA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사를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주교, 구교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자가 없었다. 난자와 성령으로 잉태됐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난자, 정자 없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그 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태를 쓰신 거예요. 천주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얘기해요. 뭐 예수님의 유전자를 막 조사했더니 뭐 남자 염색체 유전자가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고요.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냐?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뭐라 했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을 가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자들은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영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다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요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웠던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을 거고 지름길이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장애인인데 이것을 낙해하고자 부모님들이 막 노력하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고백하시길 뭐냐면 아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는요, 오히려 세계복음화는 발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시지 말고,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더해주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도 세계복음화가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눈이 떠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다윗처럼 다윗 같은 렘넌트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응답을 받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캠퍼스에 복음 누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잘 풀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없다고 떠나가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가고 우린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이 아니라 힘들어도 기뻐도 예배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평신도 선교예배가 이번 주에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곳을 주관하는 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큰 은혜 받고 교회의 든든한 우리 산업선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수련회 예, 막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인들이 진짜 은혜 받고 진짜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넣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드릴 줄만 있습니다.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달라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큰 응답,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